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4월 18일 화요일 하나님 중심의 생활. 세속적 가치가 자아를 중심으로 삼는 소비지상주의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삶의 중심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쾌락이나 권력이며 또 다른 이에게는 스포츠, 음악 또는 오락일 수 있다. 요한계시록의 기별은 자기중심주의의 횡포와 자기중심적 우선순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인생의 진정한 중심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호소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골로새서 3장 1, 2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중심으로 삼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땅의 마지막 대쟁투의 중심 쟁점은 마음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 주권, 헌신에 대한 싸움이다.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한 선과 악의 대결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한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성체이다. 그것은 우리 행동의 원천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품으라는 권면은 그것을 허용하거나 선택하는 자발적인 의지의 행위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한 선택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사물들로 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실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이다.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한 일정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생각해보라. 그러나 올바른 것,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에 대해 생각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종종 타락하고 죄 많은 우리의 마음은 자연히 선한 것들, 즉 세상의 것들로 향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했듯이 신성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기로 의도적이고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진정한 중심으로 삼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별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영원한 사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묵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으라는 새 천사의 기별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잘못된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적용. 우리는 예배와 헌물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그대는 다가오는 안식일에 어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죄인이 마땅히 취해야 할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계심으로 거룩하다. 또한 태도가 경건하면 경외심이 더욱 깊어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가리켜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하였고 천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얼굴을 가린다. 그런즉 타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때 얼마나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하겠는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51.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제 마음을 바르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게 해주셔서 선과 악의 대결에서 제 마음의 주인처럼 자리 잡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의 가장 큰 죄, 자녀 교육 실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녀교육. 자녀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자녀교육의 모델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매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특별히 앞에 소개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교육 헌장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자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비록 노예와 같은 삶을 산 부모 밑에 출생했지만 어머니 요기벳의 훌륭한 교육은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아버지 야곱이 형들과 다른 비교된 사랑을 베풀었지만 야곱의 충실한 신앙 교육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든든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기도로 사무엘을 길렀습니다. 사무엘은 당시 엘리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충성스러운 선지자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 교육의 실패로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엘리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그 나답과 아비후는 훌륭한 부모를 두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심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기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에 하나님이 명한 신성한 불이 아닌 자신들이 각각 준비한 보통의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불로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당시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특권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지위와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 속된 말로 훌륭한 부모를 두었던 그들이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소홀히 여겼다가 범죄자가 되어 불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360쪽에는 그 대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하였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다. 오랫동안 자라온 방종의 습관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받은 가장 신성한 직무까지도 그들의 방종을 깨뜨릴 힘이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자기 아들들에 대한 아론의 잘못된 관용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너무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인 아론의 잘못된 자녀 교육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는가를. 그런데 그런 아론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씻지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성격은 우유부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아론의 성격은 결국 자녀 교육을 등한했고 자녀들이 방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불타 죽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두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로서 눈물마저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그들의 선배인 나답과 아비오의 길을 걸어간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모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누아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성경의 한마디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한마디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아버지로 두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불량자를 행동이나 성질 따위가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행동이나 성질이 좋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욕을 먹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 아들들인 홈리와 비누아스의 가정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아버지는 당시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사사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선지자 역할을 담당했으며 왕과 같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가문으로 말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는 개인적으로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끼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당사자인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순서를 나누어 자신들이 성소에서 봉사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누하스는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홈리와 비누하스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불량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불량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성경은 그들을 불량자라고 불렀는가?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여기 홈리와 비누아스를 가리킵니다.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소년들 곧 홈리와 비누아스의 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큰지 아시겠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까? 홈리와 비누아스는 고기를 매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물로 가져온 고기를 가마솥에서 삶을 때가 되면 자기들의 사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갈고리를 푹푹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고기들은 모조리 가져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져오는 화목 제물은 모든 사람이 감사함으로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먼저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것도 모자라 날것을 좋아했습니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날것을 먹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날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전에 미리 빼돌린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물을 잡아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고기를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누하트는 그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잡자마자 중간에서 날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컸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힌 것입니다. 둘째, 이 소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여기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했습니다. 늙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 역시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무엘상 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둔 제사장들이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백성들에게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홈리와 비누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홈리와 비누하스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셋째는 모든 백성들을 죄로부터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제사장들의 어떠함이 백성들의 어떠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가만히 살펴보니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이 범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도 함부로 빼돌리는 것입니다. 회막문에서 두종되는 여인들과 마음대로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경과 방탕함에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고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이 되어도 예배일이 되어도 사람들이 예배장소에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죄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식들의 죄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경고하고 제사장직에서 파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가 자식들의 죄를 공정하게 다루었다면 그들은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될 뿐만 아니라 사형에 처해야 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머뭇거리고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드셨습니다. 문제를 직접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여 4천명가량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낙담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들은 블레셋의 핍박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길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은 기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법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법궤는 누가 가져왔을까요?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모르긴 몰라도 법궤를 옮겨오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법궤를 지키기 위하여 언제나 법궤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군사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원수의 손에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이런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이 가져온 결말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경멸하고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소홀히 한 그들의 죄는 마침내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정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엘리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가 죽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여기 말한 내 아들은 전쟁터에서 달려온 병사를 말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구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전쟁에 나간 아들들의 소식과 법궤가 걱정됐던 엘리는 전쟁터에서 살려온 군사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일과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즉사했습니다.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로 돼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예언의 신에서는 이 여인 곧 비느하스의 아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남편이 불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이었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여인이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난산하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또 능력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지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들, 그들은 어찌하여 이런 무시무시한 죄악들을 두려움 없이 지었을까? 왜 그렇게 거칠고 죄인으로 자랐을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부조와 선지자의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75쪽. 엘리는 비록 온 백성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았으나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다. 엘리는 아이들을 너무 귀여워하는 아버지였다. 평화와 안위를 사랑하는 그는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뜻에 굴복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였다. 그는 자녀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고 사소한 일처럼 취급하였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인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아래 두신 자기 자녀들을 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들들의 뜻을 거스리고 그들을 체벌하고 어떤 것은 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엘리는 그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생애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 하였다. 저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어머니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 엘리의 자녀 교육에 대한 태도가 너무도 정확하게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귀화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 자녀들을 제어하거나 아니라고 대답을 못한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어떠한 마땅한 권위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임의 사태까지 오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좋게 좋게 하다 보니 마침내 교육의 때를 놓치고 자식들은 방종의 꼭대기를 달렸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서 들은 대로입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에서 자네의 따뜻한 마음이 자라난다. 어머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어머니의 사탄은 눈물이다. 참 감동적인 말이지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들, 특별히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문고리가 없는 문과 같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문고리가 없는 문. 열고는 싶은데 잡고 의지할 문고리가 없어서 열지 못하는 답답한. 그만큼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머니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한 가정의 마음 아픈 이야기, 그것도 대제사장의 가정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거울이 되어 우리 모든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굳게 소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침범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 자녀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즐기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좋아하는 멋진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 이외의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친히 겪으신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힘과 역량에 맞는 길을 준비해 두시고 야곱처럼 자녀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그리고 일정한 보조로 행진하시며 당신의 동행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당신이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그분은 양떼들 중에 있는 어린 것들을 멸시하거나 등한히하지 않으시며 뒤에 남겨놓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녀를 남겨놓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자녀와 함께 뒤에 나고 될 만큼 그렇게 빨리 가지 않으신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분은 자녀를 위해서까지 생명으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 부모는 그분의 이름으로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힘과 역량에 맞는 길을 우리에게 지정해 주셨다. 동부에서의 활동. 나는 동부에서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을 보았다. 조직과 질서의 필요가 마침내 그곳에서도 느껴지고 있다. 이제 목사는 전처럼 의기소침한 가운데 활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비의 천사가 동부 지역을 굽어보고 있다. 천사는 말했다. 남아있는 것을 강하게 하라. 듣지 못한 사람에게 기별을 선포하라. 주님께서 동부의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사업을 일으키시면 극단으로 치우칠 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해주고 그들에게서 독자적이고 반역적인 정신을 제거해 주시고자 그들에게서 그분의 사업을 서부로 옮기시고 그분의 충성된 종들의 노력을 더욱 잘 평가하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 증언 10호 1864년 청년들의 위험. 1863년 6월 6일에 나는 청년들의 위험에 대하여 몇 가지를 보았다. 사탄은 청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경험 없는 그들의 발을 그릇된 곳으로 가도록 이끌고 있다. 그들이 사탄의 계략을 알지 못하므로 이 위기의 때에 부모는 그의 첫 접근을 방어하기 위하여 깨어서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활동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에나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르쳐야 한다. 어머니의 일은 자녀의 유아 때부터 시작된다. 어머니는 자녀의 의지와 기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굽힐 수 있게 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자녀가 자라남에 따라 손길을 늦추지 말라. 모든 어머니는 자녀와 의논하고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는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며 돌봐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녀들의 모든 신앙적 경험은 어린 시절에 받은 교훈과 형성된 품성에 영향을 받는다. 만일 그때의 의지가 굴복되지 않고 부모의 뜻에 굽혀지지 않으면 훗날에 그 교훈을 배우는 것은 어려운 과업이 될 것이다. 결코 굽혀본 적이 없는 그 의지를 하나님의 요구에 굴복시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투쟁과 심한 갈등이 되겠는가. 이 중요한 과업을 등한히 하는 부모는 그들의 가련한 자녀와 하나님께 대하여 큰 잘못과 죄를 범하게 된다. 엄격한 훈육을 받은 자녀는 때때로 불만의 감정을 가질 것이다. 그들은 제재에 견디지 못하고 제 멋대로의 길을 가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오고 가고 하기를 원할 것이다. 특히 10세에서 18세 사이에 그들은 또래의 친구와 함께 놀러가고 다른 모임에 참석할지라도 손해가 될 것이 없다고 흔히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경험 있는 그들의 부모들은 위험을 깨달을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특별한 기질을 알고 이러한 일들이 자녀의 마음에 미칠 영향도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뜻에서 이 같은 흥분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자녀가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할 때 주의 깊고 성실한 부모의 마음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 제거되겠는가. 그럴지라도 부모의 활동을 그쳐서는 안 된다. 자녀는 그들 자신의 길을 따르거나 언제나 스스로 그 길을 택하도록 방임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제 막 죄와 교만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온갖 종류의 육신적 마음에 속한 죄악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치열한 싸움을 시작한 데 불과하다. 부모는 자녀를 살펴보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부모에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기꺼이 순종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맹그로브는 아열대나 열대의 해변이나 하구의 민물과 바닷물이 자유롭게 섞이는 기수역의 염성 습지에서 자라는 관목이나 교목입니다. 조수에 따라 물 속에 잠기기도 하고 밖으로 나오기도 하며 맹그로브 숲은 홍수림, 해표림으로도 불립니다. 특수한 호흡근이 있고 어떤 종은 종자가 모체에서 발아하는 태생종자를 가집니다. 맹그로브라는 영어 단어는 스페인어 또는 포르투갈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남미의 과라니족 토착어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영어권에서 망그로라고 썼다가 숲이란 뜻이 그로브로 변형되어 지금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맹그로브 숲은 열대에서 아열대 지역의 하구의 습지에 형성되는 삼림의 일종으로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호주, 인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분포하는데 일본에도 오키나와현과 가고시마현에 자연 분포하고 혼슈 일부 지역에도 인공적으로 옮겨 심은 맹그로브 숲이 존재합니다. 바닷물이 잠기는 땅에 만들어지는 맹그로브 숲은 파도가 강하게 몰아치는 곳에서는 볼 수 없고 주로 어느 정도 이상으로 큰 강의 하구에 만들어집니다. 다만 파도가 없으면 내망과 같은 보통의 해안에 생육하는 장소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파도가 없는 물가에서 멀리까지 얕은 바다인 천의 기수역의 진흙이 쌓이기 쉬운 곳에 만들어진 맹그로브 숲 바깥쪽에는 간석지가 형성된 경우가 흔합니다. 진흙질 흙 속에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호흡뿌리라고 하는 땅 밖으로 튀어나온 뿌리를 발달시키는 식물이 많습니다. 맹그로브 숲 바깥 바다 쪽은 만조시 줄기는 물론 잎의 일부까지 바닷물에 잠기지만 안쪽은 염분을 포함한 진흙질이어도 직접적으로 바닷물을 뒤집어 쓰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지점부터 육상 식생으로 이어집니다. 생육하는 식물종은 각 지점마다 다양하며 내염성의 정도에 따라 대상 분포를 나타냅니다. 맹그로브 숲은 아열대 상부에서는 2m 높이에 불과할 때도 있지만 열대 지방에서는 무려 30m에 이르는 높은 숲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맹그로브 숲 특유의 덩굴 식물이 있어 장소에 따라서는 약간의 초본이 나타나기도 하죠. 맹그로브 숲은 간석지의 성질을 가지면서 동시에 수목이 밀생하는 장소입니다. 간석지는 하천 상류나 바다에서 흘러들어온 유기물이 모여 분해되는 곳으로 생산력이 매우 큰 환경에서 다양한 생물들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표면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에 비해 맹그로브 숲은 동일한 환경이면서 밀생하는 수목들이 특징적인 호흡뿌리를 발달시키므로 표면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여러 가지 동물들에게 숨을 곳을 제공해주고 그 줄기에는 이끼나 지의류가 번식하게 됩니다. 깊숙한 곳은 진흙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표면 이하에서는 그 유기물이 분해되어 산소가 소비됩니다. 그 산소 소비에 의해 생물에 의한 이용 가능한 용존 산소 또는 질산성 혹은 아질산성 질소 등과 같은 결합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혐기성 환경이 만들어져서 황화수소가 발생합니다. 맹그로브 숲을 구성하는 식물은 세계적으로 70에서 100여 종 정도가 있는데 그중 주요한 것들은 홍수과와 마편촉과 손네라티아과라는 세 가지 과에 속합니다. 홍수과의 식물은 모두 광택이 있는 타원형의 잎이 납니다. 잎은 두껍고 그 두꺼운 잎을 두꺼운 각피층의 큐티클이 덮고 있습니다. 호흡 뿌리의 형태는 종마다 다양한데 암홍수는 약간 판근 모양이고 수홍수는 무릎 모양의 뿌리를 지표에 내밉니다. 팔중산 홍수의 경우 지표보다 위로 비스듬하게 문어발 모양의 뿌리가 자라서 줄기를 지탱하게 되므로 지주뿌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물들은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 속에서 뿌리가 자라기 시작해 어느 정도의 크기에 이르면 그 뿌리 끝부분에 새싹이 붙은 상태로 열매가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어미 식물 위에서 새끼 식물이 자라므로 이런 종자를 태생종자라 합니다. 어미에서 떨어져 나온 종자는 해류를 타고 흩어져 진흙 표면에 내려앉아 성장하기 시작하지만 어미 식물에서 떨어진 후 그 아래 진흙에 꽂혀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맹그로브 숲을 구성하는 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에 해류를 타고 씨를 퍼뜨리는 종도 많습니다. 맹그로브 숲은 육지의 삼림과 같이 다양한 동물들에게 살아갈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맹그로브 숲의 바다 쪽은 바닷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육지 쪽은 바닷물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또 맹그로브 숲이 커지면서 뿌리나 줄기, 가지가 넓어지고 다양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갑각류와 조개류 등의 저서 생물이나 어류가 서식하지만 포유류나 조류, 곤충류 등도 살고 있습니다. 양서류 중에서는 바닷물과 같은 짠물에서도 유일하게 살 수 있으며 바다 개구리로 불리는 개잡이 개구리가 맹그로브에서 서식합니다. 또한 홍살 귀상어를 포함한 일부 상어들도 맹그로브에서 서식하는 종이 있습니다. 조수가 빠졌을 때는 많은 수의 개 등 갑각류가 나타납니다. 조수가 밀려오면 파놓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종류도 있지만 더러는 나무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조개류들은 맹그로브 숲의 낙엽이나 종자를 먹고 살아갑니다. 특히 맹그로브 숲의 낙엽을 직접 소비하는 굵은 줄 개피트리 고둥이나 대형 개류는 맹그로브 숲 생태계의 탄소 순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어류로는 간석지나 호흡뿌리 위에서 발견되는 말뚝 망둥어 종류가 활동을 하다가 조수가 들어오면 다른 많은 해수어가 물과 함께 밀려옵니다. 나무의 호흡뿌리가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맹그로브 숲 지대는 몸을 숨기기에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를 많이 볼 수 있으며 그것들을 먹고 사는 대형어들도 몰려듭니다. 맹그로브 숲을 낮 동안의 보금자리로 이용하는 박쥐가 있으며 동박새를 중심으로 한 조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그로브 숲은 생명의 요람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계 각지에서 맹그로브 숲의 파괴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의 파괴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문제인 것처럼 맹그로브 숲의 파괴도 동일한 맥락에서 주의가 집중됩니다. 또한 맹그로브 숲이 바다의 수질 정화에 기여하는 몫이 크다고 알려져 세계적인 습지 가치의 재발견과 함께 그 의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3, 14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고 기록합니다. 다양한 동식물을 품는 맹그로브 숲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서로 품고 포용하며 그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강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신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